이슬람의 교리 중에 참 재밌는 교리, 우리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는데요. 그 영혼은 우리와 같은 부활을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믿는 그 내세는 7층 천국과 7층 지옥을 말합니다. 아, 이 7층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그들이 말하는, 설명해야 한다고 하면, 1층의 천국을 가면, 1개월을 계속 돌아다녀도 끝없이 물이 계속 전개되는 곳이 1층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물 없는 데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물이 많은 곳이 천국이냐고 하면, 천국의 제1층이 한달 돌아다녀도 계속적으로 물이 계속되는 곳이 1층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층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없고 오직 이슬람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데가 거기가 2층 천국이고, 그리고 또 3층에 가면은 이슬람의 신자를 수종드는 8만의 노예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의 노예가 많은 곳이고, 4층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제한이 없는 아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선 평생 동안 가운데서 1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자기 코란에다가는 좀 자기가 양심이 있었던지, 이슬람 사람들은 한 사람이 4명의 아내까지 거느릴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이제 코란에다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가면 어떤 곳이냐고 하면, 거기는 4명이 아니고 12명이 아니라 그저 얼마든지 데리고 살수 있는 무진장의 그런 아내가 있다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내가 80년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때마침 그 요단강에 그 이슬람교도를 믿는 남자들이 한 10여 명이 같이 하나의 이제 그 요단강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희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조그마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이게 양이 부족했는데, 마침 그 이슬람 사람들이 전부 미국 사람들만 있다가 제가 동양 사람이니까 나를 오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 그 우리 한국의 시골 풍경처럼 같이 먹게 해주면서, 이것도 먹어보라, 이것도 먹게 해주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묻는 얘기가, 아,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코리아서 왔다고 그러니까, 80년도만 하더라도 코리아가 어딘지 모르더라고요. 뭐 차이니스냐, 자팬이냐 그러는데, 아니, 그거가 아니다고. 그런데 너 부인이 미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 부인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너참복못 받은 아이다고 말이죠. 그래, 당신 얼마냐고 하니까 부인이 셋이래요. 근데 앞으로도 또 하나 더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상하기를, 어떻게 한 남자가 네 여자를 거느리고 살면서 그 여자들 시샘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대답이, 절대로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 제1호는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50대 여자인데, 언니라고 불른대요, 제1호는. 그래서 모든 자기가 돈을 벌면은, 누가 주냐고 하면, 아니, 이제 자기가 돈을 벌면은 2호에다 갖다 주고, 그리고는 가정사의 모든 행사는 1호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퇴근하면 잠은 3호에 가서 잔대요. 그래서 절대로 그 불평이 없고, 자기가 만약에 3호에게 자는데, 1호한테서 만약에 어느 날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이 채채 있는 그이 동생한테 사정을 해서 돈을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가서 남편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통이 아주 질서가 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복을 못 받았는데 너는 여자 하나 데리고서 얼마나 불행하게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사람들에게는 참 제한 없는 아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이상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이분들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날 때마다 향락이 증가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13명의 사도가 우주의 주인이 되는 최고의 극상품인 7층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7층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도들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란다든지 유대인들이란다든지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이 이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여간 이분들에게는 이 7층 천국과 7층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7층 천국과 7층 지옥을 가기 위해서 하루에 5가지를 행해야 한다. 그들이 뭐냐면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은 사우디아라비아어로 나는 참그 알라신은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사우디 언어로 갖다 고백하게만 하면 될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편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 5번의 기도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의무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카트라고 하는 의무금이 있는데 이 의무금이 뭐냐고 하면 이거는 이 정화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슬람교도에는 성직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낸 돈이 다른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내가 의무금을 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농사나 내가 가진 사업이 모든 게 정화된다고 믿는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하나의 헌금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음력으로 9월달이면 라마단이라고 해서 한달 동안을 금식을 하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식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금식을 하고 해가 지면 그 다음 해뜰 때까지는 마음껏 먹고 그래서 라마단을 그렇게 해서 한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금식을 하냐고 하면 그 자신의 인내심을 키울 뿐만 아니라 유혹을 이기는데 절제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금식 행위를 한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일생 동안 그 이슬람의 최고의 성지인 메카의 검은 돌을 반드시 한 번쯤은 순례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그들의 신앙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D 392년 동로마 비잔틴 제국에서 이게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고 있을 때에는 유럽 세계가 전체가 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동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는 이란, 이락, 파키스탄, 뭐 이게 전체가 기독교 국가들이었는데 632년에 이 마호메시 죽고 난 100년 이후에 이 중동이라고 하는 전체가 이슬람화 되어버리고, 이 북아프리카 전체가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것은, 1세기 동안 가운데, 앞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참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3세기 동안이라고 하는 피나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을 정복을 해가지고 이 3세기에서부터 7세기여간까지 그이 서방과 이 중동과 이큰 반도가 기독교 영향권에 이뤄졌던 그 방대한 영토를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 1세기 100년 만에 이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통치를 하게 되고 오늘날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슬람의 한 특수한 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오늘 수많은 하나의 이슬람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이라고 하는 이거는 옛날 이슬람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서방 기독교 국가의 사가들에 의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 동안 가운데에서 마호밋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복을 해가지고 그 전체에 있는 중동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을 포교를 해서 정복한 줄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락이라는 그런 그 위대한 하나의 그 주장을 내걸고 지금도 하나의 강력한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저 북쪽에 누가 있어요? 김일성이가 있고 그 건너는 누가 있습니까? 이 사회주의 중국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 중국의 저쪽 서방 국가 있는 가운데서 몽골 지방 저쪽 있는 지방에 상당히 많은 세력 가운데서 이미 지금 이슬람들이 먹혀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동남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가 국교였던 그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 이슬람이 넘어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슬람이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동안에 불교가 나라의 국교였던 나라가 동상을, 석가모니의 상을 제대로 반듯하게 못 세우고, 동남아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옆으로 비스듬하게 내어서, 누여가지고서 동상을 만들 정도로 이슬람 세력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불교도들보다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하면은 기독교가 한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 한국인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전 세계의 이슬람 대회의 총 대회가 어디서 모였냐고 하면은 2004년도 서울이 열렸습니다. 왜 서울이 열린 줄 압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하면 미국 다음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좁은 땅덩어리인데 이 한국을 어떻게든지 이슬람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략을 걸고 2004년도에 전 세계 이슬람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었습니다.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와 종교로서 우리들에게 접근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이냐? 아니면은 종교냐라고 하는 걸 생사를 걸고 우리들에게 투정해오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중동이란다든지 아프리카란다든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 여러분에게 특수한 교리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서도 이분들에게 뭐 음식물에 관한 얘기? 뭐 그건 뭐 해산물 정도? 다 허용되고 돼지고기 안 먹고 죽은 고기 안 먹는 거 그것도 별 문제 아닌 것 같고 의복 그것도 별 문제가 아니고 제가 깨달아 볼 때에 이슬람교도들이 참 수많은 어디든지 서민들이나 전 세계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어디든지 지금도 파급에 들어오고 있는 가장 유일한 핵심은 뭐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을 가지고, 자키드라고 헌금을 가지고, 절대로 어떤 성직자에게 써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조건하고 동전하고, 무조건하고 지원해주는 이 경제정책이, 교리 복잡한 거, 그런 거 별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복잡한 교리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혜택 주고, 그 사람들은 은행은 있지만 은행에 이자를 안 받습니다. 또 은행에 임대료가 있으면 한번 정하면 올리질 않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하나의 제도적인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저 사람들이 교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사랑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들의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일부 타처주의를 가지고 있기 까닭에 일부 다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여자를 가지고서 살다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쾌감도가 다른다든지 또 여자가 병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남자가 그 불만을 어떤 창렬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하는 이 그것보다는 차라리 여자를 많이 두어서 이 모든 문제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여자에게 선이고 국가적으로 선이 아니냐? 기독교가 일부 일처지를 고집을 하다가 실패한 게 뭐냐? 그게 몰몬교 아니냐? 그 기독교가 맨날 일부 일처를 고집을 하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다. 성경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뭐고 다윗의 복이 뭐냐? 그 복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부인을 많이 거느리고 물질도 많이 거느리는 그런 현실적인 복이다.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이 먹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전 보편적인 기독교 국가와 같은 일부 일처주의라고 하는 게 무너져가고 있는 실존을 바라봅니다. 이슬람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아마 여러분들 제가 수원에 삽니다만은 뭐 인도 있는 대학생들 또는 어떤 중동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데 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슬람들은 한국에 와서 유학생으로 와서 본국에는 어디 있냐고 하면은 자기 본부인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여자 대학생들하고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임신을 시켜요. 그럼 임신을 시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본국에 본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결혼이 돼서 이렇게 번져가는 하나의 이슬람화되는 이런 인구들이 지금도 5천 명 이상이라고 하는 수많은 숫자가 구체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2008년도 통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슬람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 멀리 있는 중동의 종교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아들, 딸들, 내 아들, 딸들이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바로 불앞에 떨어진, 코앞에 떨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시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이들이 신앙도 간편하고 그들에게 혜택도 잘 주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기껏 경계하는 얘기는 시아파니 수니파니 하는 거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니파라고 하는 것은 이 마호메트에 죽고 난 다음에 제1대, 2대, 3대 이때까지는 칼리프라고 하는 이제 총통이 쭉 계승을 한 거를 순위파라고 얘기를 하고 4대에 가서 알리의 딸인 파티마라고 하는 딸하고 알리하고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이 만든 것이 시아파라고 그러는데 통계에 의한다고 하면은 70 내지 80%가 순위파고 한 15%가 시아파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아파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자기 몸을 학대를 해야만이 알라가 기뻐한다고 해서 자기 몸을 학대를 하고 피를 뿌리는 아주 잔인한 극단적인 시아파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가서 많이 사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파병하고 얘기가 많이 이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 전인가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참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국가적으로 지금 이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인데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종교 세력이 아니라 하나의 정복을 하기 위한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게 믹스가 된 사탄이 마지막 등장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존재가 사탄이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장차 미래에 7년 대환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3분의 1을 멸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전쟁으로도 있고, 기근으로도 있고, 전염병으로도 있는데, 또한 그 다음 시에는 적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하나의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이 핍박이 양산되고 있는 그 하나의 적그리스도 대상이 뭐냐고 하면은, 저는 신앙으로 믿기를 바로 이슬람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들의 세력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종교요 평화주의를 사랑하는 그들이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볼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그들의 교리가 왜 잘못됐고 그들이 하나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고 그들이 하나의 모든 윤리가 무엇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서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교회가 시급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결코 먹힐 수밖에 없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636년에 시리아를 정복을 했습니다. 637년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642년에는 페르시아군을 정복하고 이란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642년에는 또한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683년에는 예루살렘에 옛날 유명한 솔로몬 성전 그터 위에다가 뭘 세웠어요? 도모브락이라고 하는 황금사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유대교들과 하나의 이 이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러 있는 그런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겠어요? 이 사람들이 711년부터 714년까지는 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있는 데 가서 스페인을 정복을 해가지고 불란서를 갖다가 정복을 하려고 했었다가 불란서가 그거를 막았기 까닭에 유럽이 기독교로 그나마 버티고 있었지. 이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우리는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장차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현상적으로 오늘 우리 모든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이 정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로마 카톨릭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에서 로마 카톨릭교회는 첫째는 성경이 우리와 달리 77권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에 의해서 교황의 말이 성경과 똑같은 하나의 현상이고, 세 번째 또 하나는 이게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시도리안 교령집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는 요 얘기를 오늘 좀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교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교황이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보낸 서한집이다라고 하는 말을 교령집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령집의 내용을 만든 사람은 세 사람으로 이 교령집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AD 497년부터 550년간에 살았던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디오니시우스의 교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오니시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성탄연대, AD와 BC, 그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이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추후 520년경에 하나의 로마 나라의 건국기원의 75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기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기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라고 하고 그 이후를 AD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로마 건국년대 754년이었다라고 해서 역사를 그때부터 다시 분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역사가 이 AD와 BC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이제 세계 역사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교도들이란다든지 이 세상의 모든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이라든지 싫든 좋든지 간에 오늘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력기원 2009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기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기점이 된다고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근데 이 기점이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 만든 것이 역사가인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요 만든 것이 한 4년을 잘못 계산을 했기 까닭에 정확한 연대에 의한다고 하면 BC 4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한 4년이 잘못된 계산 가운데서 서력 기원이 지금 만들어졌다. 한데 이거 4년을 뜯어고치려고 하면은 너무 방대한 사업이기 까닭에 대략 그냥 넘어가면서 오늘날 우리는 BC와 AD라고 하는 예수님 탄생 기점을 만드는 것이 디오니시우스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520년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수도원장으로 지내면서 많은 히랍 신학 서전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고 하면 또 똑같이 얘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AD 50년에 정경을 만든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25년에 교부들의 회의를 열어가는 그 어간 가운데에 있었던 교부들의 어록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 예수님 탄생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를 만든 것은 디오니시우스인데 그 공적을 일으킨 사람이 또뭘 만들어 놨느냐고 하면 그런 공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예수님 사도들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325년까지 325년간의 어간에 있었던 교부들이 어록을 만들어 냈다는 얘기입니다. 520년 사람이, 520년 사람이 어떻게 300년, 400년, 500년 전의 얘기를 어떻게 어록을 만들어냈는지는 불가사의한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 어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교에서 말하고 있는 교령집의 핵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시도로스 세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스페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도사로 지내면서, 수도사로서 교육을 받고 지내다가, 이 사람이 어원록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백과사전 같은, 인류 최초의 백과사전 같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또이 사람이 또뭘 만들어 놨냐고 하면, 백과사전뿐만이 아니라, 니케아 회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80년까지 교회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 놨어요. 세 번째, 580년경에 거짓 이시돌의 교령집이라고 하는 이시돌의 교령집이라고 하는 게또 만들어졌어요. 이건 누군지 이시돌이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정확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가공적인 인물이 나왔는데 이 천주교는 디오니시우스 이시도레, 가짜 이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오늘날 푸시도 교령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 교령집의 내용인즉 3부로 나오는데 3부는 뭐냐고 하면 제1부는 앞서 얘기한 대로 AD 50년경 사도들이 정경을 만드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경을 만드는 얘기가. 지난주에 사도신경 얘기했죠? 사도신경 얘기할 때이 천주교인은 어떻게 믿는다고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AD 55년에 사도들 12명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와서 자, 우리가 공통의 신앙 고백을 만들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베드로 사도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고 한 구절을 내놓으니까 다음에 모든 12절의 모든 걸 만들어냈다. 그렇게 만드는 전설, 그런 거 전설이 어디 나오냐면 이 교령집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역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교령집 속에서 AD 50년에 사도시대 때 정경화 작업과 모든 것들이 이 교령집 속에 일부 속에 이제 101년부터 있는 클레멘트 교부로 시작해서 314년 멜키아데스 교부까지의 행적과 어록이라고 하는 게 일부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제2부는 325년 니케아 회의 때부터 시작해서 680년 제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까지 동서방 교회가 회의를 열으면서 결정했던 회의록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교령집 속에 들어가고 세 번째는 335년부터 시작해서 731년까지 로마의 교황이었던 사람들이 어록이라고 하는 것이 교령집이라고 하는 도에서 후성이 돼가지고 표스도 이스토리안 교령집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하나의 교령집으로 전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고 하면,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유다, 시몬 또뭐 이렇게 네 명의 동생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하는 동생들을 낳는 걸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말고도 남동생 4명, 여동생 둘, 6명을 낳은 것이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동생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 15, 13장 51절부터 53절에 쭉 나타나는 성경을 들여대면 이 카톨릭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근거가 있느냐? 우리는 성경이 믿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 말하는 교령집 사도 시대부터 회의록이란다든가 어떤 교부들이란다든지 교황들이 말한 이 교령집 내용에 보면 그게 사촌 동생이라고 기록이 돼 있기 까닭에 우리는 사촌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근거는 세 가지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성경, 하나는 교황, 하나는 전통이라고 하는 이 교령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실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교령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 건지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 교령집에 대한 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교령집이라고 하는 것은 위조품이 아니면은 하나의 거짓문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면 최초의 교령집을 쓴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520년경 6세기 사람인데, 6세기 이전까지 교부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교부들이 기록해 놓지 않았던 자료, 역사의 자료가 없던 거를 갑자기 어떻게 6세기 사람이 1세기부터 시작했던 모든 서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디오니시우스가 차라리 교부들이 만들어놨던 어록이나 교부들이 만들어놨던 모든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근거 있게 제시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교부들의 말을 따라서 믿을 수가 있겠는데 그 교부들의 근거가 없는 거를 갑자기 6세기 사람이 1세기, 2세기 얘기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건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희박한 위조품이고 거짓문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두 번째, 이 교령집의 내용은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느냐고 하면 교황과 국왕과의 갈등이 심각하게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으로 이 교령집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교황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황제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있는 일이냐? 이거는 8세기 이후부터 있는 일이었지, 그 이전에는 항상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시대였지, 어떻게 감히 교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황제하고 대결을 합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안에는 얼마나 서슬이 퍼렀냐고 하면은 독일의 황제의 목을 쥐었다 뗐다 하고 영국의 황제를 마음대로 뒀다 하고 불란서 황제의 목을 붙였다 뗐다 하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일은 이거는 12세기, 13세기 이후의 얘기고 적어도 6세기, 7세기, 8세기까지는 같은 교회와 국왕과는 공존 관계에 있었는데 이 교령집의 내용이 교황과 하나의 이 국왕과의 심각한 갈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사실은 8세기 이후의 사건이었기 까닭에 이것은 적어도 내용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8세기 이후에 하나의 거짓된 문서가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문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 교령집에서 인용된 성경은 뭐냐고 하면 제롬이 번역한 5세기에 번역한 벌게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지만 그 성경 번역이 별로 그렇게 잘된 번역이 아니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라틴어 성경이 9세기경에야 할수 없이 하나의 모든 로마 카톨릭계의 공용 성경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게 그 성경이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그 성경이 이 교령집 속의 하나의 인용 성경으로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시대적으로 걸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교령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정말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는 자기들이 하나의 어떤 권력을 유지를 하고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사도 조작을 하고 또 하나의 성경의 내용도 그들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또이 모든 걸 꾸며가면서 이렇게 쌓아가는데 그 쌓아가는 것이 우리처럼 성경만으로 믿어지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누구나에게 분별이 확 진하게 확 드러나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 성경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확실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성경대로 하는 거를 고집을 하면 루터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고집을 하면 성경에서 답이 없으면 어디를 이 사람들 근거를 내냐면 전통을 들여대고 전통에서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 어디를 들이냐고 하면 교황을 들여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100년 전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당나라 때에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 복음을 이제 듣게 되기 시작을 하고, 임진왜란 때에도 하나의 저 일본 사람들의 모든 그 침략군에 의해 가지고 가서 기독교들이 먼저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달하기 100년 전에 이미 로마 카톨릭교회 모든 사람이 주문모신보란다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가장 수많은 희생을 당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부모를 몰라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건 뭐냐고 하면 죽은 아버지에게 내가 마지막 효도를 드리는 건데 이 죽은 아버지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건 우상숭배라고 하고 이 제사를 거부하는 이 기독교 천주교야말로 무군 무부 임금도 없고 애비도 없는 이거는 잔악무도하게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대원군 시대 때에 저 서울 양화대교 가운데 절두산 성당 있죠. 지금은 그 밑에 강변이 전부가 이렇게 도로가 깔려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대원군에 의해 가지고 가서 사람들 죽이는 게 아까우니까 사람하고 도라구를 그냥 푸대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서 그 강에다 던져가지고 죽여서 수천 명을 죽여가면서도 그렇게 죽었던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제사 지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제사. 그래서 제사 반대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오해를 받고 죽었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천주교 사람들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천주교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고, 사주도 보고, 팔자도 보고, 예? 사주가 뭐예요? 사주가 뭡니까, 사주가? 내가 난 해, 난 년, 월, 시. 이네 가지가 내가 난해, 난월, 난월, 난시, 요게 결정적으로 저 하늘에 돌아가는 그 우주만행의 모든 별들 가운데에서 그 운명의 별이 나오고서 맺혀 있는 운명적인 이 팔자, 팔자. 그런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러는 이 한국의 무속 종교. 그런데 지금 이제 천주교 사람들은 이제 사주도, 팔자도, 점도, 제사도 막 지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지금부터 200년 전이란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면 다 죽었는데, 제사 지낸다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적어도 이 천주교에 있는 이 수천 명이 죽었다가, 오늘은 제사 지내고, 사주도 보고, 점도 보는 그 이유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놀라운 얘기는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할 얘기인데, 1939년 교황 피우스 12세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명령을? 1939년이면은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만주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제가 1940년생이기 때문에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서 1919년에 일본이 한일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와서 1945년에 해방될 때까지 일제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일제 사람들이 조선을 점령을 하고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사람들이 식민지 정책으로 내세우는 게 뭐냐고 하면은 천황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천황. 여러분들, 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천황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엔 매우 힘든 나라입니다. 왜 그래요?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임금의 족속이기 까닭에 천황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 과오를, 실패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천황의 큰 하나의 과오를 인정하는 자기들 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 자기 과오를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의 역사관이고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황을 숭상하기 위해서 이 조선이고 만주고 가는데, 이 기독교가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은, 이 천황숭배라고 하는 건 우상숭배고, 모든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반대가 되고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태리 있는 무솔리니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무솔리 총리가 교황에게 압력을 넣는데, 그 피우스 12세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 히틀러 밑에서 하나의 대사로 있었던 사람이 피우스였는데, 그 사람이 히틀러한테 축복하기를, 2차 대전을 승전을 해가지고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정복하도록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 일본 사람이 압력을 놓고서 받은 다음에 뭐라고 개변을 하냐면, 1939년 이전까지는 이 모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이었는데, 교황이 말 한마디로 바꿔지는 겁니다. 1939년에 각 나라의 모든 문화와 각 나라의 모든 습관은 존중돼도 좋다. 그래서 1940년 제가 태어난 때부터 전 세계의 모든 종교라든지 모든 것은 자유로 허용이 됐습니다. 이 교황 한마디 말이 그 이전까지는 수천 명이 제사 지내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몰아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됐지만, 교황의 말 한마디, 칙령 한마디가 바뀌어져서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제사를 지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면으로.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자도 잘만 믿으면 거기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제대로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신앙이, 포괄적인 하나의 이런 모든 문화를 다 이해하게 된 바탕이 뭐냐고 하면, 이런 교황의 직사 한마디가 신앙의 각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흐리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뭔 얘기냐고 하면, 오늘 우리는 참, 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참 우리들에게 같은 형제로서 우리가 다가와야 할참 좋은 우리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신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성경만이 아니라 교황말도 성경과 동일하게 믿고 전통도 성경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까닭에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빈뽕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저도 좀 칩니다. 예, 서브도 좀 넣고 그런데 탁구다이가 있어서 같은 다이에서 내가 서브를 넣으면 한 다이가 쳐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이거 게임이 승산이 나는데 이 사람들은 탁구다이가 세 개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서브를 넣어도 이게 어디서 들어올는지 전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우리의 이웃의 주변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접해야 될는지 참 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수님, 뭐 그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다 절만 믿으면 되는 거지 뭐그 꼬장꼬장하게 그렇게 따지고 믿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부가 어디서 오는 시집 오는 신부가 제일 좋은 신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믿는 개인적인 이런 하나의 저의 소견은 우리나라 신부 중에서 제일 좋은 신부는 충청북도 안에 있는 사람인 줄 저는 믿어요. 왜 충청북도냐? 충청북도는 바다가 면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사면이 꼭 깔아져 있기 까닭에 한국의 전통적인 모든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전해와가지고 매년 한국에서 신사임당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추출하게 된다고 하면 맨날 충청도 있는 사람들, 충청북도 있는, 충청남도도 아니야. 충청북도 여자들만 나오더라. 그래서 충청북도 여자가 제일 고상한 얌전한 여자야. 그런 얌전한 여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텐데, 저 경상도 드센 여자, 저 전라도 드센 여자, 산골짜기 여자가 시집으로 와가지고 와서 시집살이를 하면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냐.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을 좀더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좀더 신랑이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좋은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훈련 잘 받은 신부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믿어서 저는 꼬장꼬장하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참 이렇게 이런 교령집이란다든지 하나의 또한 이제 전통이란다든지 또는 어떤 뭐 이제 교황이란다든지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잘못 훈련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을 앞에서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그 깨끗한 신앙으로 가지고 와서 자랐던 사람이라야 되는데 아, 그뭐 마리아 상에 가서 절하던 사람 또 마리아 상에다 모아둔 사람들이 며느리가 되고 와가지고 와서 그것이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겠는가.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서 아름답게 준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남들에게 좀 비난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정확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춰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신념이기 까닭에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양심이 있고, 지도자의 확신이 있고, 지도자의 분명한 하나의 신념이 있다고 그런다고 하면,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의 양심이라고 믿는 바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